말씀 사무엘 하 15장 1절부터 23절까지로 우리 주보에 나와 있지만 조금 길어서요.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네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에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아멘. 제가 저녁 예배 때마다 사무엘 상 1장부터 쭉 강해를 해왔었습니다. 이제 사무엘 하반부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오전 예배, 저녁 예배마다 사무엘서의 남은 부분들을 이제 강해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또 깊이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물이고요. 성경에 많은 지면이 할애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할 인물입니다. 이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사무엘의 그 출생부터 쭉 기록되어 오는데 사무엘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많이 했지만 사실 큰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초대 왕인 사울에게 기름 부은 것이고 두 번째 왕인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왕으로 삼으시는데 정말 그 직접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권한을 그 위임받아서 실행했던 것이죠. 사울의 행적에 대해서는 불과 몇 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온통 뭐 그 다음에는 다윗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이제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24장 끝장까지 약 한 41장에 걸쳐서 다윗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아마 성경에서 이보다 더 많이 할애된 아마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욥기가 42장이니까 조금 더 많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다윗은 그 삶 자체가 아주 구석구석 잘 이렇게 드러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다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엘서를 공부하실 때는 다윗에 대한 그 깊은 그 관심과 또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그 칭찬을 성경에서 많이 받는 자 다윗이죠.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 나의 충성된 종 다윗 등등으로 많이 불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윗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오전 예배에서도 좀 사무엘하를 남은 부분을 계속 강의를 순서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지난 이야기를 조금 좀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간이 가더라도 이 부분은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자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큰 대과가 어렸을 때 없었습니다. 20살이 되기 전에 그 당대의 왕이었던 그 사울이 그토록 다윗을 미워해서 자기의 그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죽이려고 뭐 끝까지 쫓아다녔습니다. 20대 모든 시간을 그냥 도망다니느라고 자기의 인생을 허비한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청춘을 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본다면은 다 그냥 낭비해 버렸다. 아무 쓸모없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도망다니면서 자기가 지나갔던 그 광야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매우 돋보였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젊은 날에 환난 중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주 뜨거웠던 그리고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 사울이 죽고 나서도 이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되는 과정도 그렇게 순탄하지를 않았습니다. 왕이 된 후에 헤브론에서 7년 반이나 그 오직 한 족속, 유다 족속의 왕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면 물론 우리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상식입니다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왕이 혈통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았다 하더라도 왕은 사울의 가족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보셋이라는 그 후계자를 이제 왕으로 세우고 그것도 유다 지파만 뺀 11 지파 모두가 다 이스보셋과 그 사울의 왕가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좀 왕이면서도 왕같지 않은 삶을 이렇게 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38세 되던 해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죠. 그때 이제 모든 지파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그것을 이제 도읍으로 삼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드디어 자신에게도 그리고 나라에도 화평의 순간이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 태평성대하게 해주신 바로 그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순간에 넘어졌습니다. 누구를 탓할 뭐 조금의 변명도 될 수 없이 자기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서 자기가 죄를 짓고 그 행동과 결과에 이르기까지 누구의 사주도 없었고 어떤 환경이 일부러 다윗으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기 스스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었죠? 다들 잘 아시는 그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성적으로 범하고 곧 이어서 그 우리아까지 계획 살인을 한 그런 죄를 지은 것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한 나라에 매우 덕망 있고 그리고 최고 지도자라고 할 때에도 뭐 간음하고 또 뭐 살인하고 했으면은 그 인생과 그의 경륜은 끝이죠. 그 인생은 끝이 나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옛날 고대 왕권 국가에서는 그런 일들이 묵인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그를 저지하시고 그 죄를 탓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았으면 다윗은 태평성대 그대로 이끌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인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오셔서 괴롭히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들려진 말씀으로 자기 죄를 심하게 깨닫게 하죠. 우리 이 부분 뭐 잘 아시죠. 시편 51편의 그 유명한 시는 바로 다윗이 참회한 그 회개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체험한 고백을 담고 이 시를 드렸는데 근데 문제는 또 그 다음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의 가족에게 칼이 내 집에서 영영히 떠나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섬뜩한 말씀이죠. 그리고 다윗은 은밀히 행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모든 이들이 다 보도록 그 죄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곧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다윗에게 장자 암논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암논이 자기와 배다른 그 이복 누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주죠. 다윗에게는 똑같은 다 아들, 딸들입니다. 이 다말이라는 그 공주를 열애를 했습니다. 이복 누이를. 그리고서는 그를 불러다가 성적으로 겁탈하고 그리고 또 멸시까지 하고 버렸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듣고 지켜보던 다말, 그 공주의 오빠였던 압살롬이라는 자가 이때부터 자기의 이제 장자 형이지만 내가 이 암논을 죽이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어떤 앙심을 품습니다. 2년 동안이나 압살롬을 죽이려고 주시하면서 계획을 치밀하게 짜갑니다. 그리고 어떤 절호의 기회가 오자마자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즉각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간의 살인이 일어났고 형제 간의 간음이 일어났고 이런 것이죠. 암논과 압살롬은 각각 성범죄와 살인이라는 죄를 나란히 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죄가 누구의 죄였습니까? 다윗의 죄였죠. 밧세바를 성적으로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한 것과 똑같은 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죄가 이 두 아들에게서 반복되면서 마치 거울처럼 비춰지는 그런 사건들을 대할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괴로운 그런 심정이었겠죠.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볼 때 가슴 아픈 때가 참 많겠습니다만 언제가 가슴 아픈 때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지은 죄의 전철을 따라서 밟아서 자식이 중범죄를 저지를 때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그 죄를 진 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자식까지 똑같이 그런 죄들을 두 놈이나 그렇게 짓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 슬퍼하고 연민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갖지만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를 못합니다. 매일 아들 때문에 울면서도 막상 그 아들의 얼굴을 볼 용기는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3년이 지나고 나서야 아들과 대면했습니다. 형식적인 화해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사무엘 강해 때 14장 33절에서 이제 본 내용입니다. 제가 그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 말을 고함해 왕이 다윗이죠.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화해가 완벽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식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 두 부자는 그 후로 언제 봤느냐는 식이었죠. 그래서 이 사건은 압살롬에게는 그의 앞으로 이제 자기가 왕권을 전복하겠다라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왕이 보지 않는 왕자, 누가 그 측근에 서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왕의 눈치를 먼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늘 압살롬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응당 이루어져야 할 공급도 뭐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별궁에 혼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왕인 아버지와 화해를 했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공식적으로는 인정을 받은 상태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에게는 이제 그 겉으로 주변에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던 사람들을 이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온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자신이 원하는 인맥과 그리고 또 물질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그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으신 것처럼 자신의 그 백성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정의의 재판관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죠. 압살롬의 의도는 자신이 아버지의 왕국을 뒤집어 엎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그런 바닥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뭐 정의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준비 작업이 4년 걸렸습니다. 압살롬은 매우 치밀하고 냉철하고 또 잔인한 자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다윗 왕에게 헤브론에 가겠다고 하죠. 아까 본문에서 보셨습니다. 가서 하나님과 자기가 약속한 서원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헤브론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를 그냥 한마디로 허락하죠. 제가 사무엘 그 설교를 하면서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이제 같이 함께 우리 성경을 보신 분들은 다윗의 상황을 아실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해진 상태이고 분명히 우울증에 시달렸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옛날의 호기를 다 잃어버린 상태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마치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 때문에 근신하고 겸허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자신을 전혀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의 권위를 또는 왕의 권리를 응당 부려야 할 어떤 그런 자리에서조차도 굉장히 양보하고 수동적인 그런 자세를 갖습니다. 그런 가운데 헤브론으로 간 이제 압살롬이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죠. 그리고 거기서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합니다. 헤브론이란 장소는 또 어떤 장소냐면 이때로부터 20년 전쯤에 다윗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처음 유다 족속의 왕이 될 때 바로 그 왕이 되었던 장소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하여튼 뭐든지 간에 이 아들들이 자기를 똑같이 따라하는데 아주 정말 굉장한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드디어 군사를 이끌고 이제 헤브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 이거죠. 왕의 현 왕권을 그냥 전복시켜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배도자의 길을 가는 것이죠. 이에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다윗의 또 말에 따라서 모두 다 또 왕궁을 떠나서 피신을 갑니다. 이 압살롬 때문에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착잡하고 괴로웠을까요? 이 압살롬이라는 이름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 말로 그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는 눈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확하게 봅니다. 압살롬은 압살롬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상황에서 아마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괴로움 속에서도 매우 침착합니다. 힘은 없게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고요함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들과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치를 취해놓고는 감람산길을 통해서 그 유명한 올리브산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 도피합니다. 사실은 왕으로서도 아비로서도 치욕스러운 순간입니다.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순간이니까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행동하고 그 상황을 맞이하였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 오전에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따 저녁 때 또 두 가지를 또 말씀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또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재난의 의미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재난이 왜 닥쳤고 재난의 의미를 알았다는 것은 내가 이 재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맞이해야 하는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했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용서가 그 죄의 후속 결과들을 다 끊어버린다라는 그런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죄 때문에 또는 뭐 남의 죄라도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생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원활해지고 깊어지고 분명해져야 하기 때문에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추게 하는 1차적이고 치명적인 브레이크를 없애는 것이 바로 죄의 용서입니다. 그런데 일단 죄가 벌어지고 나면 그 죄는 이미 파급성이 매우 높고 급진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엎질러진 물과도 같이 그 죄의 결과들은 퍼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어떤 때 한번 실수를 하죠. 그러면 아차 잘못했다. 잘못했다고 회개는 하겠지만 이미 나간 말은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고 또 그 말이 또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상처를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후속의 결과들을 우리는 막을 수 없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런 어떤 파급성들이 다 제거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죄의 결과들은 어떤 모양으로든 죄가 또 상승작용을 일으키면 그것이 막 더 괴팍한 그리고 또 아주 무서운 모양으로 이렇게 변화되면서까지 연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자의 신앙에 대한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런 죄사함이라면 왜 받아야 하는가? 죄사함이라는 것이 내가 지은 죄라 할지라도 죄의 부정적인 열매들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약속이 아닌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답은 아닙니다. 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이죠.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의 두려움을 제거해달라는 그런 자기 욕구에 관한 것일 뿐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완전히 신앙적으로 볼 때에도 이게 참 가면을 쓰기가 쉬운 부분인데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신앙적인 욕구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질문이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죄라는 실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망가뜨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아픔이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죄사함이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활성화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만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안목이 내 삶 안으로 비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죄사함이 없는 하나님과의 겉도는 교제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안목과 하나님의 성품과 이런 것들이 내 삶과 내 중심에 강타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의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활성화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비춰주시는 은총의 그 차원 높은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그 축복과 영광이 내 마음과 내 삶의 중심에 비춰 들어오기 시작하게 하는 바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사함을 얻게 되면 우리는 두 세상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누가 지은 죄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많은 아픔 속에서 사는 그런 괴로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첫 번째 세상이고요. 두 번째는 그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 삶에 비추이는 희망의 세상을 살게 됩니다. 이 두 세상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죄사함의 체험을 한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체험이 분명하시지 않은 분들, 내가 용서를 받았다고는 믿지만 그 용서함이 체득이 되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제가 지금 이 드리는 말씀이 좀 막연한 말씀, 그냥 희미한 말씀, 그냥 성경을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기 위한 어떤 시도 이런 정도로 들으실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점은 내가 하나님의 희망을 그 상황에서 바르게 소유하면 자신의 죄와 죄의 삶,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세상을 능가하는 능력을 소유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죄사함의 축복을 체험하는 삶은 신자에게 매우 중요한, 정말로 근본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칼이 자기 집에서 떠나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칼부림이 일어난다고 할 때 지금 다윗이 돌아볼 때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그것을 다 압니다. 암논의 그 이복루의 열애로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지만 언제까지 이 자기 집안의 칼부림이 있을 건지는 예측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우 답답하겠죠. 이 때가 언제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버텨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참으로 큰 괴로움일 것입니다. 자기 왕조의 잔혹한 재난이 또 자기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죄사함의 축복과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얻은 희망의 빛이 자신에게 새로운 삶의 차원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막 교차되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는 믿음과 인내가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재난의 의미를 알았다는 말은 그 재난 속에서 자기가 어떤 마음과 태도와 행동이 요구되고 있는지를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도 어떤 상황을 닥칠 때 나는 이 상황의 의미를 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행동과 어떤 믿음과 그리고 인내가 내게 요구되고 있는지를 간파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겠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영적인 우리 안에 내재된 도구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의 때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인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다윗이 내 죄 때문에 이런 지경에 이르렀지 하고 개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개탄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극복하게 해준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힘과 또 새로운 안목이 생겼기 때문에 믿음과 인내를 지속적으로 실행해 갈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재난의 의미를 알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다윗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왕권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도 뭐 듣기는 굉장히 쉬운 말인데요. 과연 자기가 왕으로서 왕권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특별히 또 이런 위기 상황에 보여주는 것이 쉬운 일일까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좀 다르게 좀 이 사건이 좀 이해가 돼야 되겠죠. 오늘 15장 중간에 읽지 않은 본문에 이 다윗 왕실의 근위대 지휘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호위 대장입니다. 그 대장인 그 잇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잇대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드 사람이라고 하면 또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죠. 다윗이 이 돌팔매 해서 돌 던져가지고 쓰러뜨린 골리앗. 골리앗이 바로 가드 사람입니다. 그 블레셋에 있었던 한 도시의 그 이름이죠.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는데 이제 다윗 때 와서 평정되었던, 다윗 때 이제 그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정되었던 그런 나라였죠. 근데 그 나라에서 귀화한 이때라는 그 이제 호위 대장이 있었는데 다윗에게 아마 굉장히 충성스러운 그런 부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이야말로 자신의 호위가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가 이러하니까, 내 처지가 지금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때에게 말하기를 너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새롭게 세워진 그 왕을 섬기면서 살아라. 그렇게 남은 여생을 보내라.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비춰지죠? 왕이 가로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죄송합니다. 제가 14장을 읽었네요. 19절 그때 왕이 가드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 자기 부하들까지 다 데려가고 가족들도 다 데려가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되면은 가장 큰 보호막이 자기 친위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배려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때가 그 가족들을 데리고 남의 나라 땅에 와서 지금 남의 나라 왕을 섬기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을 떠나서 이제 집 없이 유리하는 삶이, 방황하는 삶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때와 그 가족들이 두 번씩이나 자기 집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기 때문이죠. 굉장한 배려이죠. 그러나 이때는 다윗에게 감동스러운 충성의 맹세를 하고요. 21절에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죽든지 살든지 간에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제서야 이때에게 자 이제 앞서서 그러면 앞길을 가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고 또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인재조차도 그가 원하는 길을 가도록 선택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왕권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자신의 왕권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게 하였는가이죠. 이것은 분명히 다윗의 신앙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앙이냐 이것이죠. 도대체 무엇을 받아들인 신앙이고 무엇이 힘을 준 신앙이길래 이렇게 왕권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게 하였는가? 바로 지금 그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설교 막바지에서 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해를 꼭 잘 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하 7장에서 그 다윗 언약을 수여받은 자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다윗 언약에 대해서는 제가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골자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맹세하시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너의 왕국은 영원하다. 그런데 그 말은 네가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너의 왕조에 또 왕조에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급기야 나타나는 한 후손이 바로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은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그림자였다면 그 이제 왕손으로 말미암아 이제 급기야 어느 한순간에 나타나는 그 한 후손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다윗 왕과 똑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 후손이기 때문에 그 후손이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다윗 왕국의 실체가 된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조금 좀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윗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말은 다윗 왕국도 영원하다라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런데 이 다윗의 그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왕국의 실제였죠. 그 다윗 왕국에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하죠. 이것은 성경이 뭐 여러 곳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언약을 받고 왕권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언약을 받고 자기 아들인 이삭에게 집착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맥락에 있습니다.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뭔가 하여튼 이렇게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조차 집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무슨 언약을 받았길래 자기 아들이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까지도 자기 아들의 현실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신 말씀이긴 한데 또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18절 19절 우리 스크린으로 비춰지니까 다시 잘 보십시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뜻이죠.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네 자손이라는 말은 이제 아브라함의 씨앗 중에 이제 먼 후대에 나타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면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죽이더라도 그리스도는 이삭을 통해서 온다고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살려내시고 그리고 그 이삭의 후손을 분명히 보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까지 간 것이죠.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실제로는 이삭이 죽지 않았지만 이렇게 죽이려고 했다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 속에서 이미 이삭을 죽은 자로 여겼고 그리고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지금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그리스도가 나올 통로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이삭이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오게 하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다윗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린다면 자신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되 영원한 나라로 세우실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자기의 지금 현재의 왕권은 뭐 쫓겨나든지 뭐 이탈되든지 뭐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다윗의 나라를 영원케 보존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 왕권의 이 다윗의 왕국이 중요한 것이지 자기 자신이 왕이고 아니고 이제 거기선 자기가 떠났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있었던 이 믿음이 같은 맥락에 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직도 많이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큰일 났네요, 이거. 오늘 설교 하이라이트인데. 이거 이해가 안 가면은요, 오늘 제가 설교를 잘 못한 것입니다. 제가 차라도 한 잔 사드릴 테니까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저한테 꼭 좀 부탁을 하세요. 제가 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요. 근데 뭐 사실은 차를 저한테 사셔야 되는데 요즘 세상에 뭐 차를 사면서까지 뭐 성경 말씀 듣고 싶은 분들이 뭐 있긴 있겠지만 이렇게 뭐 또 용기를 내서 말씀을 안 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자기 자신과 그 당대보다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훨씬 존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받은 그 신앙 때문에 이것이 언약을 입은 자들의 특징이고 모질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만남과 씨름 속에서 체득한 신앙의 수준입니다. 아직도 내 삶의 현실과 또 당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이것이 다인 것 같고 이것이 정말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빈번하게 닥쳐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내 아들, 내 딸이 나의 이러한 언약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죄 용서하시면서 그분과의 교제를 터놓으시고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면서 그 약속의 진가 그리고 약속의 실체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날이 있다라는 것을 믿게 하심으로써 내가 당한 그 현실의 삶을 하나님의 희망의 빛으로 넘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부응을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맹세하시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믿었고 그분과 영원한 생명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이들과 같이 우리 자신일 수 없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을 본받는다면 우리가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원함과 장차 이루실 그 완성에 대한 대망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 때 보면 너무나도 소시민적이고 자기와 자기가 속한 영역밖에는 잘 안 보이고 자기 당대에만 잘 살고 편안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근시안적인 그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례들을 가까이서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많이 보입니다. 이런 눈으로 한번 우리 자신의 현실을 냉철하게 신앙으로 비추어 보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수준까지 성경은 오히려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신자라고 규명을 하면서도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확실하게 잘 모르는 그런 우리의 현실이 좀 무섭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인지 잘 모르시고 그냥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뭐 그러실 수 있겠죠, 처음에는. 저는 그냥 일부러 좀 재밌게 말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지론적 믿음이다.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실체를 잘 모르니까 그냥 이 믿음도 아니고 저 믿음도 아닌데 그냥 믿음은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있어요. 그것으로 모든 신앙을 다 대변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 신자들의 자꾸 가면을 뒤집어 쓴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실제에 부딪히고 싶은 뭔가 더 들어가고 싶은 것을 도피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런 믿음은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는 믿음이겠습니까? 다윗이 가진 믿음은 이것입니다. 나 중요하지 않다. 내 왕권, 킹쉽 중요하지 않다. 내 왕조, 다이네스티 중요하지 않다. 정말 그것이 가치가 없어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장차 나를 통해서, 내 왕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그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절감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자신의 인생에서 앞서는 것입니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외 모든 것들은 덜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이 땅의 일시적인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내면 세계의 안목과 여유를 지닌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환난 중에서 우리 인생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그리고 그것을 내 인생에 약속하신 언약이 정말 중요합니까?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내다보게 하셨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각자 다시 좀 정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현실에 집착하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닥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보여준 특징 두 가지를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나 성경의 위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같은 신앙의 수준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인 이유 한 가지만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이 너무 적어서입니다. 죄사함의 체험, 하나님과 교제의 체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체험, 이것이 너무 무시되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야말로 우리가 갇혀져 있는 이 생각과 기준에서 몸부림치면서라도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힘이, 은혜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체험이 적다라는 말은 두 가지 원인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다 성경에 관한 것인데요. 성경을 너무 모르거나 또 다른 하나는 성경을 안다 하더라도 그냥 아는 것입니다. 그냥.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그냥 다윗이 어떤 일을 했다. 그냥 그런 정도로 아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렇게 성경을 읽고 아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인도하는 도구이죠. 좋은 도구이죠. 그러나 그 도구를 완전히 활용하지 못하면 집을 온전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내 삶에 자극을 받도록 자신이 성경에 열어놓고 자신을 열어놓고 그리고 성경에 많이 찔리셔야 합니다. 자극을 받으셔야 하고 아 이거 뭐 내가 이러자고 성경 보는 거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없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두 눈을 뜨되 영적인 눈까지 뜨기를 애쓰면서 무언가 나를 치고 도전하고 자극하는 어떤 힘이 담긴 말씀이 있을 것이다를 믿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보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전투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갱신도 회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된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격려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꼭 읽으시고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화답하는 삶다운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윗의 환난 중에 그가 보여주었던 신앙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재난의 의미를 알았던 다윗, 그리고 또한 언약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왕권에 조차도 집착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신앙의 본을 저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환히 펼쳐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러한 우리의 삶을 간절한 마음으로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